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어떤 이는 명예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어떤 이는 권력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쾌락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섬겨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섬기지 않고 섬기지 말아야 할 대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인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요?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저자와 기록한 시대적 상황과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읽으면 그 저자가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래의 의미, 그 의미를 더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독자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와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요? 바로 1차 독자가 누구일까요?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창세기를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애굽을 탈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애굽에는 나름의 생활 기반들이 다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쉽게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지만 모세 입장에서 그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설득한다 해도 쉽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만한 무엇인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창세기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말해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인도해낸 사람,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 피조물이 무엇이며 인간이 누구인지, 또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들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심지어는 인간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고 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그 만든 순서를 보면요, 물론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만든 순서를 보면요, 과학적인 것과 상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보면요, 온갖 식물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우리 기초적인 과학 지식을 우리가 한번 발휘해 보면요,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꼽으라면요, 물과 토양과 나머지 하나는 태양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을까요? 몇째 날에 빛을 발하게 되었을까요? 넷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태양빛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여 식물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은 과학적으로 맞춰보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과 상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창조론은 엉터리다,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 반대로 창조과학회라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교회 단체는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고, 때로는 좀 억지스러운 그런 일들도 막 이렇게 논리를 막 세워서 그렇게 고집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묘사적인 언어로 그림을 그리듯이 무엇인가를 딱 묘사하고 있는 그 묘사적인 언어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적인 언어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선포하듯이 그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빛 도 만드셨고 하늘도 만드셨고 물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식물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과 온갖 새들과 물고기와 동물들도 만드셨다, 심지어 사람도 만드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리듯 창조의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 직전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 직전의 애굽은 온갖 신들이 난무했던 곳이었습니다. 빛도 물도 나무도 땅도 해와 달과 별도 새도 동물도 심지어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온갖 것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섬기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애굽 사람들만 그러한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섬겼고 또한 바로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전과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세가 없자 그들은 그들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습관,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정말 섬겨야 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차 독자들에게 출애굽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섬기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즉 지금까지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 인간은 사실 그것들을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려야 할 존재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모든 만물들을 섬기면서 살 것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가바드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물질을, 쾌락을 이런 것들을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것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예배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배의 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멈춘다, 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에서 쉰다라는 의미를 너무 부각시켜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그 모든 것을 놓고 쉬는 날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쉰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멈춘다는 의미일까요? 쉰다는 의미를 설명해보면요 쉰다는 의미는 어떤 일을 하다가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재충전을 위해서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멈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아직 힘이 남아있지만 남아돌지만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에너지가 다 되어 재충전을 위해서 쉬는 의미가 강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아직 힘이 있어도 잠시 멈추고 그 목적을 행하는 것. 이것의 의미가 강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구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구별. 그리고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곱 번째 날에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안식하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안식일인데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래 우리 언제 쉬냐고 이게 안식일 맞냐고 이런 불평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목적을 두고 멈추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작하다라는 말은 농작물을 가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이 농작물을 가꾸기 시작한 것은 타락 이후입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이 농작물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굳이 가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작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말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15절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바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마르라는 말은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큰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의미는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큰 주의를 기울여서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며 에덴에 두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한 나를 중심으로 인간과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며 지내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의미이며 모세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강조하여야 할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대상은 바로 이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도 아니고 애굽의 왕인 바로 파라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다. 왜냐?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께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 땅으로 우리가 가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을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겨야 할 대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려야 할 대상을 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대상, 그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든지 섬겨야 할 대상을 섬겨야지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